숨은 신을 찾아서 22장입니다. 22장은 앞에 목차를 보면 숫자가 쓰여 있지 않죠. 21장부터 데카르트이니까 22장도 데카르트에 속하는 부분이겠습니다. 22장도 데카르트에 속하는 부분이고 이게 23장, 24장이 목차에 있어요. 23장, 24장이 목차에 있고 23장은 오디세우스니까 목차에 있겠죠. 22장의 내용이 분량이 적은데 분량이 적다고 해서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랄까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용이 적을수록 불친절한 분량이 적으니까 불친절하고 그런 듯합니다. 데카르트를 지난번에 중세의 막내이자 최초의 근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양 근대라고 하는 거는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그냥 저건 근대적이야 라고 말하면 딱히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중간하고 어렵고 그런 것을 근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근대적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그 90년대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학회라고 뭐 이렇게 생긴데 저렇게 생긴데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가보면 칸트학회, 헤겔학회, 한국철학회는 안 가봤고 거긴 노인들이 주로 가는 데라 가보면 또는 그 뒤에 철학 전공자들 이렇게 만나면 뭐 전공했습니까? 뭘 전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개 자기가 주로 전공하는 철학자 이름을 들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 칸트 전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석사과정에서는 토마스 홉스 영국 철학을 전공했고 그렇죠? 홉스 로크 홉스 이런 걸 전공했고 박사과정에 와서는 헤겔 철학의 연구로 그 헤겔 형이상학으로 이제 학위를 했기 때문에 뭐 홉스 헤겔 전공했어요. 이렇게 말하기 드물고 사실 그렇게 두 명을 내리 석사에서는 이거 했고 박사에서는 이거 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게 제가 드물다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드물면 훌륭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늘 하는 말이지만 선생님이 하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제가 뭘 알아서 그걸 하겠어요. 뭐 장래 이걸 하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뭘 합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그런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근대 형이상학은 대체로 유물론적 형이상학을 제시하는 헤겔부터 시작해서 관념론, 절대적 관념론, 예, 절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의 체계를 세운 헤겔, 그래서 홉스 2H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업자들끼리. 그건데 그래서 답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서양 근대 철학 전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근대 철학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참 말해놓고 나서도 세부적으로 말하기가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안 하고 있으면 뭘 말했는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근대 철학 안에는 스피노자도 있고 데카르트도 있고 많죠. 말브랑시도 있고 철학으로서의 철학사 서양 근대 철학 부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철학으로 철학사 읽어보면 야 근대 철학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근대 철학 전공했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오만한 건가? 이거 다 했다는 얘기인가? 스스로 그 쓴웃음을 이 날 때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근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근대라고 할 때 모던 타임스는 타임스라는 말 잘 안 써. 모던 에이지라고 하는데 그냥 에이지라는 말 붙이지 않고 모던이라고 할 때 모던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떠올리게 되는 생각이 인간의 자기 주장이 확실한 시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대적이다. 한국에서는 근대화 그러면은 공업화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 인간의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 저도 정말 철없을 때는 인간의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 내 주관이 정말 뚜렷해야 돼. 오로지 독자적으로만 있는 이 나 자신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말 얼핏 들으면 내 생각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로지 하나인 오로지 독자적인 나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당장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생물학적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생물학적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한다면 굳이 그 표현을 해본다면 부모에겐 생물학적으로 빚이 있는 셈이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부모를 낳아줄 수는 없으니까 생물학적인 빚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면 빚쟁이가 되니까 금전관계로 빚을 진 사람도 있고 은행 대출도 빚이죠. 그 은행 대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예금을 한 돈을 내가 대출받은 거니까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누구에게 은행에 빚이 있고 또 마음의 빚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음의 빚. 마음의 빚을 지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어요. 마음으로 갚으면 되고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걸로 갚으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빚 금전적인 채무 채권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어떤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태어나고 또는 그런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독자적인 남들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데카르트가 했을 때 그거는 방법론적인 거예요. 방법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법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 말입니다. 방법론적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가정하고 근대인들은 그렇다고 가정하고와 같은 데카르트 방법론도 아니고 방법론적 회의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독자적이라고 그냥 딱 주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걸 근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그물망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인데 네트워크라고 그러면 왠지 기계적인 것 같지만 그물망이라고 그물망은 왠지 좀 어딘가에 좀 얽혀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런 것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식도 신의 보장도 필요치 않은 세계를 이렇게 가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거는 버추얼이 아니라 거짓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결국 현실 세계 속에서 작동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것이 굉장히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는구나, 않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 필요 없어. 부모 형제 다 필요 없어. 세상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딱 세워서 살아갈 거야. 그거는 거짓 전제죠. 출발점 자체가 거짓 출발점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근대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막 나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신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이 나를 보장한다. 적어도 다른 인간은 몰라도 그건 있다. 즉 신까지도 배제한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막 나간 근대인은 아니다. 거짓 세계를 세우려던 사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데카르트보다 더 막 나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칸트예요. 여기도 써놨지만 그들은 어쨌든 막 나간 근대인들은 자기의식도 신의 보장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고 내면을 궁금해하지 않고 그걸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구차해서 말합니다. 내면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어느 순간에는 그 내면이 궁금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근대인들이 만든 세계는 일단 근대인들이 만든 세계는 거짓 세계이긴 하지만 그들이 만든 세계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지칭되고 이게 근대 민주정치제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퍼스널리티, 인격성의 적도가 되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는 사람, 절차적 정당성의 마지막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최종적인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근대에서는 인격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근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은 그렇죠. 자신의 영혼에서 신을 만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야말로 근대적인 종교죠.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개신교도들이 내면의 자유 막 이렇게 문제 삼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을 믿기만 하면 그게 내가 동성애자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게 개신교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으니까 개신교가 아니라 그건 정말 가톨릭이죠. 그게 저기 뭐죠? 저 구교예요. 로마 가톨릭. 저도 로마 가톨릭 신자지만 저는 뭐 프로테스탄트적인 태도로서 이걸 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를 포함해서 근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이런 건 따지지 않고 네가 내면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너에게 묻지 않고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적인 규약으로 정해놓은 그런 절차 그걸 잘 지키면 인격을 가진 거고 네가 마음속에서 신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게 근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자기가 이제 출발점은 그렇게 잡았는데 결국에는 신을 찾아가기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바깥 세상도 재단을 좀 해보려고는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데카르트의 사회철학 뭐 이런 분야는 없거든요. 세상은 이래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데카르트도 아주 좀 철저하게는 아니어도 근대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칸트가 훨씬 거기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이 있으면 경험 데이터로서 검증되지 않고 바로 그런 까닭에 다른 이들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전적으로 사적인 체험이다. 요 22장이 짧아도 중요합니다. 근대인이다. 내가 모던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게 거짓 세계라고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16세기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태도는 일단 갖추고 있어야 돼요. 16세기 이후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신을 믿지 않아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니 뭐 길가다 만나서 뭐 신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근대인이 아닌 거예요. 개신교도들은 정말로 그러면 안 돼. 프로테스탄트는 그러면 안 돼요. 가톨릭, 로만 가톨릭은 그거 사회적인 그런 질서로까지 신의 질서를 사회적인 질서로까지 밀고 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길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남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교리가. 근데 천주교 신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천주교 신자들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개신교 신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거는 뭐예요? 정말 개신교 신자 아닌 거예요. 개신교는 근대의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은 전적으로 사적인 체험이고, 고백은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신을 믿지 않은 사람과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 요게 지금, 그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이 있으면 경험 데이터로서 검증되지 않고 바로 그런 까닭에 다른 이들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전적으로 사적인 체험이다. 고백은 은밀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신을 믿지 않아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 칸트는 이들 영리한 근대인들의 생각에 철학적 정당화를 부여하였고 하였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신을 내면에서만 찾았다는 점에서는 근대의 단초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을 찾아서 갈등을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칸트는 무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그냥 싸늘하게 신을 버린 사람이다. 그러므로 칸트 이후의 시대는 신 없이 살 수 있다. 칸트가 그래서 형이상학의 역사에서는 칸트가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죠. 저 철학고전 강의에서도 칸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칸트 보면 진짜 피도 눈물도 나지 않는 인간이에요. 칸트라고. 그 사람이 어쨌는지, 뭐, 온화한 성품을 가졌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칸트의 철학이야말로 정말 싸늘한 철학이죠. 싸늘한 철학. 이게 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모르고, 또, 좋음에 대한 물음 없이 살고, 좋음에 대한 답은 각자의 내면에서 각자가 내려가면서 사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궤적이 곧바로 자신의 삶의 정당화 근거가 되는 삶이고 그게 바로 근대인의 삶이죠. 그게 22장 여기다가 22장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도 지면 돼요. 근대인의 삶. 근대인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외롭죠. 당연히. 공동체가 합의한 규약과 절차를 어기지 않는 한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외로워. 왜 외로우냐. 인간은 나면서부터 관계의 그물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107페이지 밑에 여백이 있는데 딱 거기다 그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관계의 그물망 속에 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규정이에요. 인간의 피시스예요. 인간의 피시스. P-H-Y-S-I-S. 인간의 본질 규정은 나면서부터 관계의 그물망 속에 들어가 있는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인들은 그런 관계의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가 합의한 규약과 절차로 국한시켰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내면 속으로 간직하라고 한다. 근대 철학자들은, 칸트는 그게 이제 시작되는 지점은 데카르트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 내가 요즘 괴로워. 아이, 힘들어. 그러니까 남하고 내 생각을 나누고 싶어. 야, 내가 말이야. 참 인생이 쓸쓸한 것 같아. 그러면 근대인은 뭐라고 대답해? 누가 나한테 그러면? 나는 근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과 의논할 수 없, 내면에 대해서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저는 사실 그런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오지랖과 정과 그 간섭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로. 그렇지만 그것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 규정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 규정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 칸트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예. 그렇지만, 인간의 본질 규정은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오디세이아에 있죠. 이제 23장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데카르트적 인간, 그리고 칸트적 인간.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애초에 신하고 자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내면의 성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데카르트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예 출발점 자체가 다르죠. 데카르트는 근대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면에서 뭐 그냥 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하고 다른 점 요거를 명료하게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규정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고 공동체의 규약과 절차만 지키는 한에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그 이상으로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게 근대인이다. 그 점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